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래, 너를 고쳐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였다. 한 로마 사람 백인 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압니다.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인은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해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토록 깊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동서 여러 곳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은 캄캄한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부하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백인 대장의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부인에게서 떠났다. 그러자 부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둘러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에게는 머리를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지금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배에 올랐다. 갑자기 호수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였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 소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해진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벌하러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빌었다. 우리를 이 사람들의 몸에서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의 몸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가거라.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몸속으로 들어갔다.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로 달아났다.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 고장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19장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따란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유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과거의 경험을 증거하며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인간적인 간사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았다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치 어린아이를 저주로 기르는 유머와 같이 조심스럽게 또는 삶으로서 교훈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아버지와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그들을 양육했음을 회상합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주고자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는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유머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러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오늘 내용과 가까운 이야기는 모세의 어머니 요베벳이 자신의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비용을 받으며 유모의 자격으로 키운 이야기일 겁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울인 정성을 유모에 비유한다면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정도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표현을 볼 때 그냥 유모이기보다는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요게벳에게 있어서 모세는 얼마나 귀하고 특별했을까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으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악어들이 울거리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어명으로 당연히 죽을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그 귀한 아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저질먹여 키운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7절 상반절인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자신의 사도됨을 고린도후서 9장이나 11장에서 강하게 변호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는 이런 당연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가까이 대하였음을 증거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이 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과 다르지 않은 치우신입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7절 하반절인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조심히 아이를 안고 젖을 빨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은 항상 조심성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자세가 그러했다는 고백이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그러했음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시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고백 속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8절인데 시작에서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끝부분에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는 이중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곳에 없었음에도 마치 주님의 만찬을 기념할 때 당부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헌신하는 우리 주님을 본받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밤낮 수고와 애씀을 주님과 모두가 안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9절인데 아직 복음에 익숙하지 못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사랑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럽인들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영육간에 다 동원했음을 이미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구절 중간인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편에서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 애썼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고는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고백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행전 20장 34절의 증거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와 애씀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즉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받아 생명에 들어와 있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그들 자신들이 증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10절 상반절에 한 것처럼 옳고 흠없는 믿음의 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빛이 됐겠지만 역시 믿는 자들에게도 본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10절 중간인데 참으로 복음을 제대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당시 옳지 못한 의도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이나 유럽인들과는 구별된 그런 이유에서 저들의 잘못됨이 더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박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바울 일행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어서 자신들과는 다른 자세를 보면서 박해자들은 더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박해자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왔던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이 증인이고 영원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젖먹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신을 비유하였다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11절 상반절에 여기서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르치는 아버지로 다시 자신을 비유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1절 하반절에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독특한 것은 앞에 앉혀두고 바라보며 교육하는 형태가 아니라 옆에 불러 앉혀두고 타이르고 격려하는 아버지와 같이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는 보다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들의 믿음을 키워왔음을 증거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그냥 자녀에게 하듯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는 표현들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기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마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에 8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11절 첫 부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사도의 진심을 알고 결코 미워서 책망을 하거나 면박을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책망은 쉽지 않고 바울의 표현대로 그 책망이 자기 자녀에게 하듯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의 깊은 신뢰 관계가 아니면 더욱 어렵습니다.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1장 6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가능하였으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런 역사는 그것을 이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기대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듣게 되었든지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부르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말씀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당연히 죄악된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는 뜻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에게 합당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할 자로 변화받은 삶을 훈련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일깨워주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언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열두 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전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르쳐서 사사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과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렘으로 간 한 젊은 모압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읽어볼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하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